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못으로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시며 고통으로 신음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덤에 장사 되셨지만 다음날 안식일로 인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주님의 무덤에 갈 수 없어 부활의 아침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듯이 오늘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로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교회가 계속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게 하시옵소서. 현존하는 모든 지역 교회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내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교단별 지역별 연합예배로 드리든지 지역교회 홀로 예배를 드리든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온 세계 지역교회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오늘 룻기 4장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05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령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인 약 3000년 전 사사시대는 오늘날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소견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처럼 즐거움의 날보다 나오미가 자기를 가리켜 말하라고 말한 것처럼 괴로움의 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오미처럼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살았던 나오미의 가정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의 징벌을 내리십니다. 나오미가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 것은 집을 떠난 지 10년쯤 지나서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나서야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비록 나오미가 징벌을 받아 괴로움을 겪었지만 나오미의 생애를 볼 때 은혜로운 점은 나오미가 집을 나가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징벌과 괴로움을 당하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현실만 본다면 그 상황 자체가 더 큰 징벌과 괴로움이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을 때 비로소 괴로운 인생길이 회복의 인생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나오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므로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나오미나 룻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의 길로 돌아서는 은총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룻기 4장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을 따라 고인이 된 남편 가문에 기업물을 짜 이순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후 보아스의 행부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고대 성문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보아스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성문에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 1순위 사람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러 자리를 청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순위 사람을 기다렸는데 마침 그가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1순위인 사람을 앉힌 후 성읍의 장로들을 청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한 이유는 법률적인 사안에 대한 재판관과 증인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약속한 일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자들을 소집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기업 물을 짜 1순위 사람에게 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기에 생계를 위하여 사별한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순위 사람에게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형제는 친형제가 아니라 친척을 뜻합니다. 룻기 2장 3장에서 보아스를 가리켜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네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 사람이나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형제였다면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이 적극적으로 환대를 하거나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1순위 사람과 성읍 장로들에게 자신이 기업 물을 자 2순위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 1순위 사람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물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업 물을 자 1순위 사람이 자신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물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자신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매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오미는 땅값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 사람은 땅을 매입하더라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 사람의 이런 대답을 보아스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보아스는 다음 의무사항을 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룻에게서 사서의 뜻은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입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가 계대 결혼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물을 자 1순위 사람이 둘째 의무사항을 듣자 처음 했던 말을 번복합니다.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업 물을 자 1순위 사람이 첫 답변을 번복한 이유는 손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순위 사람에게 알린 첫째 의무사항은 고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매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원 소유자가 소유자에게 땅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매입자가 희년까지 그 땅을 잘 활용해서 매입 금액보다 더 많이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부동산 가격은 매입 연도에서 희년까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소유지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물게 되더라도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기에 희년이 되어도 돌려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영구히 자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 사람이 이것만 생각하고 흔쾌히 기업을 물겠다고 말했다가 보아스가 계대 결혼 의무사항을 말하자 말을 번복했던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룻과 계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잇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희년이 되면 매입했던 땅을 그 아이와 그 가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번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지 않을 경우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7절 8절이 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 행위는 기업 물을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과 동시에 그 권리와 의무를 다음 순위의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을 벗는 행위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을 보면 사람들은 계대 결혼 의무를 거절한 사람에게 신발을 벗기게 하고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또한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1순위 사람은 금전적 손해를 입을 바에 차라리 수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 물을 자 2순위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9절 10절이 보아스가 한 말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룻을 살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어제 새벽 시간에 들었습니다. 고엘은 가난으로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기쁨의 회복을 주므로 그 사람에게 회복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신 값을 치루어 주기에 속량자 또는 대속자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한 가문의 집안을 회복시키는 고엘 대속자가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가 말한 대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의 권리와 의무 양도 체결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을 보면 보아스에게는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덕행의 복 등 번성을 원했습니다. 다음은 성읍 사람들이 룻을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어머니인 라헬과 레아 같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이 선민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축복은 결혼하는 여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보아스의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에서 유력한 자였고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불렀다는 점과 내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음 구절에서 나타난 축복의 내용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룻을 가리켜 젊은 여자로 언급한 것은 룻이 젊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보아스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의 축복은 이방인 며느리로서 복된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관계처럼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흔치 않는 경우이지만 복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남녀가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 각자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감에 있어서 모든 과정을 신비로운 손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기어 물을 자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받은 것이 성문에서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의 증인으로 확증되었고 그들로부터 축복의 말을 들은 후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하셨듯이 보아스와 룻이 한 몸을 이루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의 복을 주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출산 소식을 들은 베들레헴 성읍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했던 첫 말이 찬송할지로다인데 찬송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족이나 교우나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나오미에게 나온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여인들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유명해질 때 후대 사람들은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유명해지든지 아니면 자녀가 유명해지든지 유명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으로 인해 찬송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기어 물을 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아기를 받아 품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잃었던 두 아들을 생각하며 이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며 아꼈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양육자로 번역된 원어는 견고히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아기에게 부모가 있었지만 자신은 할머니로서 아기를 견고히 돌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기 입장에서는 부모 이외에 든든한 양육자가 생겼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나오미의 이웃 여인들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봉사다, 섬기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분사형으로 종,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웃 여인들은 노년에 얻은 아기가 15절의 축복의 말처럼 아기가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로서 할머니를 잘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17절 말미의 룻기의 기자는 오벳을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즉 다윗의 조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룻기가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 기록된 것과 1차 독자가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인 점을 고려한다면 다윗 왕의 조부 오벳의 탄생에 관한 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를 기록하였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 1장 3절이 증가하고 있듯이 베레스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베레스의 계보에는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이 물질과 상속자의 이름이라는 공허함과 괴로움을 보여준다면 룻기 결론인 4장은 기업무를 자를 통한 체험과 기쁨을 보여줍니다. 룻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들에서 베레스의 계보를 언급한 것은 다윗 왕이 베레스의 후손임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닐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다윗 왕의 신상 정부를 말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다윗이 이새의 아들임을 알리거나 아니면 유다지파 다윗이라고 말하며 다윗이 유다의 후손임을 알립니다. 굳이 베레스를 언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베레스 계보를 룻기에 기록함으로써 알리고자 하는 사람은 보아스가 낳은 오벳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과 계대 결혼해서 룻에게서 낳은 아들 오벳은 엘리멜렉 가문의 계보를 이을 자가 되어야 하는데 베레스의 계보에서 보아스의 아들로 올렸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오벳을 엘리멜렉 가문의 후손이 아니라 베레스와 보아스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조부로 본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기꺼이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낳은 오벳을 다윗의 조상으로 삼아주심으로 보아스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엘이신 예수님의 모형인 보아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의 고엘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계보에 올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코로나19로 인해 이삭 줍기를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룻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고엘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들에게 자기 희생의 고엘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룻기의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엘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아스는 한 가문의 회복을 위해 값을 치른 고엘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죄악에 빠진 모든 가문의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을 의롭게 회복시키시는 고엘, 대속자가 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고엘, 대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 고엘이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현재 이삭 줍기를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룻과 같은 사람들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고엘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죄값을 치르지 못해 멸망당할 사람들을 고엘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도구로서의 고엘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100주년 기념교회가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교회다운 교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아 십자가의 몸이 찢기심으로 나의 고엘이 되신 주님을 잊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도구로서의 고엘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